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여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그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모으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최근에 한 책에서 한 구절을 접하고 굉장히 또 신선한 그 충격을 느꼈습니다. 거기에는 설교자는 설교함으로써 그 모든 대가를 받는다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광스럽게 대언함으로써 그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이 얼마나 큰 것이고 또 그것으로 얼마나 우리에게 족한 것인지 새삼스럽게 저는 깨달았고 또 여기 계신 모든 교우님들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그 영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모세의 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6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전했으며 7장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기에 너희가 만민보다 더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의 정수는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선포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해야 할 것과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언명하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풍요로운 땅과 또 그들이 지나온 그 광야의 땅을 날카롭게 대조하며 결단을 촉구합니다.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쓴 편지를 보면 보통 엄마 아빠 사랑해요 말 잘 들을게요 라고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말을 잘 듣는다는 행위와 사랑한다는 행위를 어렸을 때부터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혼낼 때도 누구누구야 왜 이렇게 엄마 아빠 말을 안 듣니? 라고 말하지 누구누구야 왜 이렇게 엄마 아빠를 사랑하지 않니? 라고 또는 또 엄마 아빠 사랑 안 할 거야? 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부관계나 연인관계에서도 대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상대방에게 불평하는 것은 왜 내가 이러이러한 말을 했는데 안 들어주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야 나를 사랑하기는 하느냐라고 묻기는 합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도 사랑한다는 것과 말을 듣는다는 것이 불가분의 관계로 여겨집니다.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후에는 거의 모든 내용이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사랑함과 말씀 듣고 순종함은 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말씀 지킴과 사랑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모든 명령이라는 점입니다. 신명기에 여러 번 등장하는 표현인데 이스라엘의 생존과 번성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음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선별적으로 취사 선택하는 오류를 많이 범합니다. 듣기 좋은 말씀은 듣고 따르는데 거북하고 듣기 불편한 말씀은 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하는 대상은 모든 말씀이라고 오늘 분명히 선포합니다. 오늘 나를 거스르게 하는 말씀일수록 우리는 더욱 집중하고 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고 번성하고 차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미 살아 있었습니다. 또 번성했었습니다. 그리고 곧 차지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을 때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인지 또 진정으로 번성한 것인지 진정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도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그들은 진정으로 그곳에서 살고 번성하고 그곳을 차지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과연 진정한 의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번성하고 이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혹여나 그러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과연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주의 깊고 철저히 지켜 행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2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들은 살고 번성하며 차지하게 앞서 기억해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기억하라는 명령이 두 번, 또 잊지 말라라는 내용이 세 번 나옵니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할 때 잊게 됩니다. 또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생각하지 않으면 잊게 됩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상기하다, 생각해내다라는 뜻인데 특별히 기억하다라는 단어를 영어로 살펴보면 리하고 멤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멤버하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멤버를 신체 기관이라고 보자면 그들이 지나온 일들을 하나하나 다시 맞춰 하나의 온전한 몸으로 만드는 작업이 바로 이 기억하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상기하며 지금 오늘 맞닥친 현실에서 그것을 온전하게 재구성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한 모습으로 그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 또 내일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나온 일은 쉽게 잊힙니다. 하지만 지나온 일을 잊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를 두고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기억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에도 같은 분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억한다고 표현하지만 그 하나님과 계속해서 새롭게 관계 맺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대상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이 광야에 해당하는 단어는 미드바르인데 몸으로부터라는 단어인 민과 또 다바르라는 말씀이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즉 말씀으로부터 말씀이 나오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광야는 참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곳은 황량하여 인간이 살 수 없기에 그렇기에 오히려 말씀을 받는 곳이 되고 또 말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광야를 지나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황량하고 외로운 분이 계시다면 힘겨운 분이 계시다면 그곳이 바로 말씀이 나오는 곳임을 기억하시고 그곳을 피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미 종이었었고 광야를 떠도는 그러한 불청객들에 불과했는데 어떻게 더 낮출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도 이후에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알밀한 하나님께서 모르셨기 때문에 그들을 알려고 했다라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스스로 알게 하려 하심이었다라고 보는 편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강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란다.
아멘. 이 신명기 오늘 8장 말씀과 고린도후서 1장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를 낮추시고 심지어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상황까지 몰고 가시는 이유는 낮추셔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만들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예전에 우리를 건지신 것을 기억하고 지금도 건지실 것을 믿으며 앞으로 건지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3절 말씀에서는 2절 말씀에서는 낮추시고 또 시험하신다고 하였는데 3절 말씀에서는 낮추시며 줄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즉 우리를 줄이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깨닫습니다. 우리를 줄이게 하였을 때 과연 무엇을 바랄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핵심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셨습니다. 즉 떡을 바라고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엄명입니다. 여기서 만나가 나오는데 만나는 이게 무엇인가 라는 뜻입니다. 그들도 알지 못하였고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전혀 새로운 삶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모두 자신만의 광야로 들어가 살아갑니다. 그 광야는 공동체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것이기에 그 누구도 이 광야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는 편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게 무엇인가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새로운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에 맞서서 하신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떡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떡 이상의 것을 원합니다. 물론 떡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한 사람은 굉장히 드물고 또 그러한 인간 존재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떡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그 이상의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하는 하나님 대체물을 찾기 마련이고 거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떡은 물론 우리의 육신을 살리는 떡조차도 구하지 못한다라는 점입니다. 시편 19편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이 온 세상을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임재 또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유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으며 그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의복과 신발이 닳지 않도록 특별한 처리를 하셨다거나 또는 성장 과정에 맞춰서 그 옷이 저절로 커지거나 작아졌다라고 하는 뜻이라기보다는 의복과 신발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을 알뜰살뜰 돌보시고 살펴주셨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이 임시적인 곳에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것으로 만족을 하십니까? 아니면 좀 더 화려한 의복과 신발과 옷 장식을 하지 못함에 안타까워하고 계십니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번 나열해 보고 반대로 또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 또 내가 빼앗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나열하는 것입니다. 제게 일어나는 최선이라고 하면 건강해서 편하게 죽는 것, 또 적당한 명예와 권력, 또 가족들의 안녕 등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이라고 하면 기껏해야 감옥에 가는 것 또는 급사 정도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최악과 최선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최선과 최악이 그다지 대단하지 않은 것임을 또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또 최선을 이룩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이 땅에서 기울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최악 중에 최악을 모두 우리를 위해 거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최선이 오히려 최악이 될 수도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자에게 내가 가진 것을 다 팔고 따라오라고 했을 때 그의 인생의 최선은 그의 영혼의 최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이 떡과 옷과 신발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다 너희에게 더해질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와 의를 다 이루었고 성취했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을 더 충분히 주십시오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5절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징계하다라는 단어는 훈계하다, 교훈하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죄에 해당하는 처벌이라고 보기보다는 훈련의 뜻으로 보는 편이 적절합니다. 특별히 사람이 아들을 징계한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로 생각하라고 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들 그렇듯이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교육하고 훈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소 이해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광야를 떠도는 징계를 받게 된 이유는 호렙산에서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고 또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징벌을 훈련이라고 표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잘못해서 받게 된 징벌과 하나님의 훈련을 위해 받게 되는 징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죄악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든 징벌을 주시든 하나님께는 별 차이가 없게 여겨지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과정을 어떻게 거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다 잘 아시는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너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이 땅에서도 광야의 길을 거치지 않은 영광과 성공은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조차도 또 성공했다고 나오는 모든 이들도 다 자신이 처음에는 실패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양의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누구도 나는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끝까지 다 성공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실패는 그래서 성공의 어머니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의 성공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됨, 그리스도와 연합함, 그리스도를 닮아감을 목표로 삼는 우리에게 그 과정이 쉬우리라고 생각하면 참 곤란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는 오히려 우리의 유익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하여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누림으로 샬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여야 합니다. 지금 그곳에서 넘어져 계시다면 속히 그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기도의 자리로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하시는 그 자리로 다시 절뚝이면서라도 걸어가시고 그 길에 합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여기서 주의할 말씀이 마음에 생각하다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생각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광야로 이끌림을 받았을 때 무엇보다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잊지 않는 것과 기억하는 것에 잘 이어집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일찍이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라는 글을 쓰고 거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 100가지 폐단이 있는데 그 근본은 가난에 있다. 그리고 그 가난 중에서도 가장 심한 가난은 생각의 가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글에서 깊은 종교 굳센 믿음을 가져라. 그리하여 내가 되어라.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되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두려워야 할 것은 생각의 가난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에 가난한, 또 이웃을 생각함에 가난한, 가난함, 또 나의 처지를 생각하는 가난함이 없어야 합니다. 반드시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거기에 그대로 휩쓸리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징계라고 스스로 깨우치며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또 기억해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었는지를 또 생각해내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또 생각해내며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해야 할 일입니다.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광야 길을 따랐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앞으로도 그의 길, 즉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1절에서 6절로 이어지는 단락의 마무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외한다라는 말씀은 주일 설교에서 살펴보셨듯이 떨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뻐한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또 반대로 아무리 위협적인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는 것을 그 목표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경외하는 관계 가운데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해군 장교로 복무했는데 4개월 훈련에 36개월 복무해서 40개월을 군대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첫 4개월의 훈련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배를 처음 물에 띄우는 행사를 진수식이라고 하는데 훈련을 받으러 들어가서 일주일이 지나면 소위 그 장교 후보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진수식이라는 행사를 벌입니다. 그거는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힘들게 기합을 주고 또 훈련을 시켜서 떨어져 나갈 사람은 빨리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폭언을 듣고 또 이런저런 훈련을 기합을 굉장히 좀 강하게 받으면서 그곳에 들어왔던 250여 명 중에 한 10명 정도가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런저런 훈련을 하면서 그 훈련생들을 굉장히 못살게 굴었고 여러가지 이유로 낙오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새벽에도 가끔 군홧발로 문을 차고 들어와서 깨우기도 하고 또 바닷물을 소방호스에 연결해서 수영복만 입힌 채로 뿌리기도 하고 또 밥을 이틀 가까이 굶기기도 하고 또 이리저리 많이 뛰고 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한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은 거기 훈련 스케줄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은 어떻게 좀 잘 수 있으려나 또 뭐가 있으려나 하고 불안해하는데 그 형은 지금쯤이면 뭐가 있을 거야 또 이제는 뭘 할 거야 준비하고 있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이렇게 위로까지 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해군 장교가 부족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탈락시키지 않을 테니까 그냥 몸상하지 않게 그냥 설렁설렁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진짜 그 형 말대로 행사들이 하나 둘 또 진행되고 또 훈련이 그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형은 작년에 거의 마지막까지 훈련을 하다가 그 무릎에 그 부상을 입어서 어쩔 수 없이 퇴소했던 그런 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지 또 언제 있을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또 훈련관들이 저렇게 겉으로는 엄포를 주고 너네를 욕하고 쫓아내려고 하는 것처럼 안달인 것처럼 보이지만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훈련장에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주는 이유는 실제로 그 전투 장소에 배치되었을 때 만에 하나 실전을 부닥치면 발생하게 될 엄청난 스트레스와 또 정신적, 육신적 한계를 이겨내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고 훈련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못살게 굴고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으시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소위 싸제물을 빼기 위해서 또 굴리고 또 굴리듯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군사로 만드시기 위해 예전에 엄청나게 물든 그 애굽의 물 또 세속적인 물을 빼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의미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또 번성하고 그곳을 차지하도록 만드시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곳은 알다시피 풍요롭고 자유롭지만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었습니다. 군대 훈련이 아무리 고달파도 전방부대의 그 실제 전쟁의 위험과는 비교할 수 없듯이 애굽과 광야의 위험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가나안 땅에 숨어있는 훨씬 고차원적인 위험을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훈련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모두 이미 먼저 가셨고 그것을 가장 심하고 가장 깊이 겪으신 분이기에 우리의 고난을 다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광야의 모든 시험을 거치시면서 말씀으로 승리하신 분이시며 우리 곁에서 언제나 조언하시고 힘주시고 이 징계와 훈련이 너를 멸망시킴이 아니라 너를 참 그리스도인 삼으시려는 훈련이다라는 사실을 시시때때로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광야의 길을 하나님과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그들이 이르게 될 땅을 아름답게 설명합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그곳은 아름다운 땅, 좋은 땅입니다. 이 아름다운 땅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 천지에서 그 지에 해당하는 단어이며 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는 그 단어가 여기 해당하는 아름다운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완전한 곳으로 그려집니다. 거기는 골짜기나 시내에나 산지에도 시내가 흐르고 지하수가 흐르고 샘이 있어서 물의 제약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물을 달라고 그렇게나 울부짖었던 것을 고려하면 정말 상전벽해의 복이 임한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각종 식물과 과일도 풍부하며 먹고 마시는 일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땅의 돌은 철이고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고 말씀하여 그들이 필요한 각종 자재와 도구를 만들기에도 충분히 여유가 넘치는 곳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그곳은 완전한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산지는 그 위에서 말한 땅과 동일한 단어로서 오늘 말씀 이 구절이 전하는 여러 가지 자원이 풍부한 곳임을 설명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곳에서는 먹을 수 있고 또 배가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하는 일이 마땅한 그들의 일이 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옥토는 위에 아름다운 땅과 그 동일한 단어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아름다운 땅, 좋은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은 찬송이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기뻐하고 기억하는 일, 또 좋은 땅과 나쁜 땅을 분간하는 일은 신명기 독자들에게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형통한 날을 접하게 될 때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더 가지려는 욕구 또는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척박한 땅을 좋은 땅으로 개간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공고한 날에는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며 형통한 날에는 좋은 땅 주심을 기뻐하는 또 찬양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른 곳에서 필요한 일은 무엇인지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호와의 명령에서 법도와 규례가 더해집니다. 이전 말씀에도 이전 신명기 4장 말씀에서도 이 말씀을 다루었는데 법도와 규례는 신명기에 종종 등장하는 단어로서 모세가 말할 때는 율법을 통칭하는 것으로 보면 큰 이상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이르러서는 주의할 점이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는 사실상 타락하기 쉬운 인간의 습성을 고려할 때 지키기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할 때 또 생각할 때 또 마음에서 떠나게 하지 않을 때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 때는 그나마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필수 조건은 생각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평안할 때에도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진정한 삶과 또 진정한 번성과 진정한 땅 차지는 없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 맺고 또 스스로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작업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배고플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배부를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못될 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잘될 때를 염려하고 계십니다. 잘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털을 닦고 평안하게 거주하고 소와 양, 은금, 소유가 늘어갈 때 말입니다. 여기서 번성하다, 증식되다, 풍부하게 되다라는 단어는 모두 많아지다라는 뜻을 가진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우리 소유가 많아지고 확장될 때 거기에 따르는 위험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속사회를 살아가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잘 살게 됨에 따라 또 더 많은 것을 소비하고 또 누릴 그러한 자격이 된다라고 속이는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에 맞게 또 필요를 생산해내는 여러 기업들의 그러한 물품들과 또 상품들을 소비하고 또 그에 따라 더 많은 것을 더 편리하게 누리는 것을 미덕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고 또 이것이야말로 떡으로만 사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가 동일하게 한 말이 있습니다. 김일성은 1962년에 모두가 입합에 고깃국을 먹으며 기와집에서 비단 옷을 입고 부유한 삶을 살게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말을 김정일도 2010년에 하였고 또 김정은도 2019년에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떡으로만 살 것은 아니지만 떡으로 산다라는 기본적인 조건이 여기서 말한 것과 같습니다. 즉 입합에 고깃국을 먹고 기와집에 살면서 비단 옷을 입고 부유하게 살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북한에서는 이것이 이상입니다. 아직 떡만으로 살지 못하는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입합의 고깃국은 물론 기와집과 비단옷보다 더 좋은 것을 먹고 누리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물론 빈곤에 시달리는 이웃들이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절대 빈곤에 처참한 현실은 벗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고 또 그것이 참된 행복이다라고 진심으로 말하는 사람은 보기 힘듭니다. 천박한 물질주의가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감정을 더럽혀서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또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라는 식의 사고가 물밀듯이 몰려와 교회를 침범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침범합니다. 그래서 감히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참담한 농담도 서슴치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존재기에 그 사람의 쾌락을 만족시키자라고 또 주장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목적 삼기에 차라리 그러면 너 자신을 목적 삼고 너를 만족시켜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주의와 사상들이 너희는 떡으로 만족하지 못하니 나를 추구하라, 나를 찾아오라 라고 했지만 그 귀결은 결국 사람의 죽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목적과 근거가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외쳤지만 그 모든 것은 철저한 실패와 멸망에 불과하다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단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게 될 땅과 지나온 땅을 대조합니다. 15절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이 15절에 앞서 14절 말씀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아온 처지임을 분명히 알 텐데 스스로가 알 텐데 어떻게 교만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처럼 가장 위대하신 분인 예수님이 오히려 가장 겸손하셨다라는 점입니다. 자기를 죽여서 남을 또 우리 모두를 살릴 정도로 겸손하셨습니다. 만약 저였으면 다른 모든 사람을 죽여도 내가 살기에 합당하기에 내가 죽을 필요는 없다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또 보기에 믿음과 실력이 훌륭하신 분일수록 자신을 겸손하게 진실로 낮추시고 교만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은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을 오히려 시험하고 원망하고 왜 이것이 없느냐 저것이 없느냐라고 따져댑니다. 애굽에서는 아무 소리 못했으면서 하나님께는 너무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불이 전도되어도 한참 전도된 것 같은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면서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은 다 빌려온 것입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하철을 탔을 때 아무리 명당 자리에 앉았을지라도 목적지에 가면 내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야 할 하늘나라에 도착한다면 이 땅에서 내가 명당이다, 내가 좋은 자리다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지나온 땅을 들어갈 땅과 대조할 때 어떠한 모습인지 15절 말씀을 읽어보셨습니다. 그곳은 힘든 곳이었고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참으로 과거를 잊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는 생각조차 못했던 특혜를 누리면서도 조금만 거기에 익숙해지면 그것이 당연하고 그것을 빼앗기면 박탈당하면 자신을 죽이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건강, 우리가 누리는 관계, 지위, 또 물질 모든 것이 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빌려온 것이기에 우리는 무엇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악 속에서 살아갈 때 그 위험하고 불뱀, 전갈, 물이 없는 간조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을 내셔서 살려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6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낮추시며 시험하사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말씀은 앞선 2절, 3절 말씀을 통합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는 이 선포는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인간 부모는 자녀에게 훈육하고 가르치면서 다 너가 잘되라고 징계하고 훈련한 것이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자녀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정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마침내 우리의 선을 위하여 또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라고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불평할 것이 과연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에 너무나 민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신다고 느낄 때 좌절하고 낙망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되묻기 십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것이 또 심지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상황조차도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라고 우리는 사고의 전환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복이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 영화는 순간적인 것에 불과하기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복을 원문으로 보면 잘되다, 선하다, 좋다, 즐겁다, 기쁘게 하다, 호의를 베푸다 등등의 뜻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63절은 동일한 단어를 선을 행하시고 라고 번역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즉 복을 베푸시고입니다.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과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선을 행하시다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다 라는 이 말씀을 고려할 때 우리가 잘 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앞서 제가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악과 최선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최선과 최악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다들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인생 한 인생 한 인생 하나가 쉬운 인생이 전혀 없습니다. 나이 든 분도 나이 드신 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새로운 날을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간다는 점에서는 어린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어린 사람은 어린 대로 인생이 과연 무엇인지 또 이 끊이지 않는 어려움과 두려움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닥치는 끝나지 않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조금씩 조금씩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예전에 닥쳤던 시험보다 그 다음 시험은 조금 더 힘들고 조금 더 어려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생 수준에서 피아노를 칠 때 진보가 큽니다. 얼렁뚱땅 한 곡을 치고 넘어가도 잘했다라고 하며 넘어가고 곧 바이엘에서 체르니 또 체르니에서 에티드 소나타 등등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전문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문 피아니스트는 한 음을 쳐도 거기에 얼마나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더 섬세하고 정확하게 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고뇌합니다. 그래서 한 곡을 쳐내는 것이 천지 차이입니다. 초등학생이 일기를 쓴다고 생각해 보면 일기를 쓰든지 뭐 글을 쓰든지 아무 그림을 끄적이든지 쉽게 쉽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박사 과정에 있는 분들 또는 더 나아가 최고 수준의 석학에서 입장에서 글을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논문 한 줄 이 세상에 없는 글 써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신만의 새로운 독창적인 글 한 문단을 만들어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마도 이전에 모든 선배 학자들의 결과물들이 벽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복, 즉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지는 것, 하나님과 더 깊이 관계 맺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수준 역시 날로 날로 깊어져만 갑니다. 어째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겠습니까?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품에 안겨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는 그때까지 이 믿음의 전진은 어렵지만 멈출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낮춰주셨고 시험 받으셨고 또 우리가 그 과정을 이겨낼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더 닮아지기 위해서 더 낮아지고 더 시험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며 나를 더 연단하시고 더 순결하고 더 아름답게 만드시는 과정임을 인식하며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광야길이 더 험해지고 더 외로워지고 더 황량해지고 더 죽을 것 같아질 때 오히려 하나님께 저를 이처럼 신뢰하시는군요. 제가 이 길도 걸어낼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깊다고 인정해 주시는군요 라고 말하며 기쁘게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지만 이 모세는 단언하며 말합니다. 너희가 너의 손과 너의 능력으로 그 재물을 얻었다고 할 것이다. 부유함에는 그만큼 위험이 따릅니다. 내가 이만큼 성장했고 이만큼 내가 믿음이 커졌다라고 스스로 속일 때 타락할 계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셔서 그만큼 주셨는데 오히려 그 속임수에 빠져 넘어가면 스스로 우리는 내가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과학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인류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만큼 알았다, 이만큼 우리가 깨달았다라고 기고만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기술의 발전이 인류를 영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믿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러합니까? 우리는 가장 큰 우주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지만 가장 작은 원자의 세계도 알지 못합니다. 또 지구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진정한 의미로 우리가 내 힘으로 해냈다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인간의 교만함과 높아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가리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러한 속임수를 벗어나도록 다시 기억하라라는 이 촉구에 맞추어 우리의 생각의 가난함과 감사의 가난함을 돌이켜 하나님을 생각함의 부요함 또 하나님께 감사함의 부요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 다른 신을 따르게 되어 있고 거기에 섬기며 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서도 그렇고 편하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이미 멸망해 버린 다른 민족들처럼 너희 역시 멸망해 버릴 것이다고 하나님은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올해의 표어와 한번 연관지어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일은 하나님과 눈을 맞추기 위해 고개를 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세속에 짓눌려 눈을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세속적 가치는 오늘도 우리의 머리를 중력처럼 무겁게 짓누르고 또 우리의 눈이 이 세상의 것들을 충혈된 눈으로 두리번거리며 살피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생각에 사로잡혀 이 땅을 쳐다보면서 거기 뭐 주워 먹을 것이 없는가 두리번거리며 터벅터벅 영혼 없는 모습으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멸망이라고 오늘 말씀이 선포합니다. 그 멸망은 하나님과의 관계 파탄이며 자신과의 관계 파탄이며 진리와의 관계 파탄이며 자신을 둘러싼 모든 환경과의 관계 파탄입니다. 이 세속적인 거짓에 숨어서 진리를 포기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을 들어야 합니다. 눈을 들어 보면 눈을 들게 하신 그 도움이 하나님에게서만 나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눈을 들게 하신 건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서시가 이 눈을 들리라라는 심상을 정말 잘 표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올해 초부터 했었습니다. 마침 이렇게 기회가 되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서시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시시겠지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한 해의 말씀 눈을 들이라 생각하며 우리는 죽는 날까지 눈을 들어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고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에는 바람이 있기 마련이고 우리의 입새를 사정없이 흔들 것입니다. 우리는 괴로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숙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길을 걷기로 주어진 길을 걷기로 다짐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광야에서 말씀을 찾아가며 하나님을 따르는 이 길을 걸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의 길, 그 말씀의 길, 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로 부끄럽지만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음도 알지만 떡에 매몰되고 또 떡에 너무 시선이 뺏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이 광야의 삶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과 교감하며 하나님과 눈맞춤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마침내 주님의 품에 안겨 복을 얻을 그때까지 이 광야의 길을 잘 걸어낼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에게 힘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